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몸된 교회의 지체로 삼으시고 주께서 타락한 이 세상 속에 하나님과 교통하는 아름다운 새로운 생명의 세계를 우리에게 열어주시며 그것으로 우리를 불러 주의 자녀 삼으시고 교회 백성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이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섭리 가운데 부패한 죄의 성품과 거슬려 싸우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의 능력에 따라서 거룩함을 옷 입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바 된 타락한 이후의 인생의 본분인 줄 우리가 아옵나이다. 이 귀한 진리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인생의 각각의 자기 소견대로 자기의 교만과 다른 사람을 어우르고 자신을 높이 드는 그런 자랑스러움에 살아가지만 그 모든 것들은 인생을 생명있게 하는 것이 아니요 인생의 터를 무너뜨리는 것이며 스스로 파멸의 길에 가는 것임을 우리가 아옵나이다. 무엇을 바라며 무엇을 희구하며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쫓아 살아가야 하겠사옵나이까. 주께서 우리 가운데 생명의 길을 밝히시니 그것이 바로 말씀이 있고 주의 교훈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옵나이다. 이제 우리가 그 같은 도리를 심히 고백하며 말씀의 진리를 사모하여 주 앞에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모이게 하셨사오니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신앙의 도리와 삶의 훈계를 겸손히 받게 하시고 깨닫는 은혜가 감동과 기쁨으로 오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진전되어 나가는 삶의 은택이 우리에게 넘쳐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교회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교재 25장 말씀 신앙 고백서 25장 교회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예, 25장 1항과 2항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1항, 보편적 또는 우주적 교회는 무형적이다. 이 교회는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그 아래 하나로 지금까지 모여들었고 지금 모여들고 있고 장차 모여들게 되는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로 구성된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요 몸이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의 충만이니라. 2항, 유형교회 또한 복음 시대에는 보편적이요 일반적인 교회이다. 이전 율법 시대처럼 한 민족에게만 제한되어 있지 않다. 이 유형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참 종교를 신봉하는 모든 사람들과 그들의 자녀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며 하나님의 집이며 권속이다. 이 교회를 떠나서는, 즉 교회 밖에서는 통상적으로 결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1항과 2항에서 교회란 무엇인가를 설명함에 있어서 두 가지 개념을 나누어 제시하고 있네요. 자, 1항에서는 어떠한 교회의 특성을 제시하고 있죠? 무형적이다라는 것입니다. 무형적이다. 보이지 않는 불가견적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불가견적, invisible, 그런다, invisible. 그리고 또 2항에는 어떤 교회가 나와 있죠? 유형교회. 이거는 가견교회라고도 그럽니다. 그러니까 visible 처치예요. 이 두 교회는 일항 무형적이다 하는 그 앞에 그 교회에 붙어진 이름이 뭐죠? 보편적 또는 우주적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것이 소위 말하는 Catholicus라는 라틴어 사용한 건데 Catholical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Universal 그런 의미예요. 영어적으로 라틴어에 원하면 Catholical 영화 됐죠. 로만 Catholic 그 천주교가 본래는 Catholic이라는 이름을 스스로 붙일 수가 없는 하나의 교구였죠. 큰 대교구였어요. 로마를 중심으로 하는 커다란 한 교구,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예루살렘 교구, 안디옥을 중심으로 하는 안디옥 교구, 이집트 위 북반에 있는 지중해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를 북전하는 알렉산드리아 교구, 그 다음에 컨스탄티노플 대교구, 지금 터키 수도죠. 이스탄불 이렇게 했던 그 터키 수도 있던 컨스탄티노플 대교구, 이게 크게 다섯 개 교구가 있었어요. 롬, 컨스탄티노플, 안티옥, 예루살렘, 알렉산드리아. 이 지중해 연안을 끼고 이렇게 동쪽은 스페인 쪽은 변방 끝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아직 교구가 없었고, 이 다섯 개 교구 중에 한 교구였는데 그래서 지역 교회의 형태였죠. 그런데 로마 교회가 로마 교구의 수장인 그 대주교가 바로 교회 전체의 그리스도의 머리를 대표하는 자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유형적 존재가 바로 로마 교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치 어떤 논리와 같냐면 불가견교회 인비지블 처치가 이렇게 무형교회가 있으면 그 무형교회의 역사적 현존 또는 현상으로 드러남으로서의 교회에 유형교회가 있듯이 그 무형교회와 유형교회의 대비는 곧 교회의 머리 된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교회 머리이지만 이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요. 보이는 교회의 머리는 누구인가? 이게 로마 그 대주교다라고 생각. 그리고 자신이 이제 교회 전 유형 교회 조직의 머리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뒤로 로마 교황을 수반으로 하는 교회 유형적 조직 형태가 바로 무엇이 됐어요? 그것이 유형 교회로 되어지면서 유형 교회가 무형교회 마찬가지로 보편성을 지닌다고 말하는 그런 뜻에서 그러면 그 유형교의 조직의 수장이 로마 교회요 교황이니까 결국은 로마 교회 전체는 하나의 로마 교구의 교회가 아니고 전 유형교회의 조직을 대표하는 자라서 캐서릭이라는 말을 갖다 붙인 거예요. 누가 붙이도록 했죠? 스스로. 자신들 스스로 붙인 거예요. 그래서 그 종교개혁 이후에 이제 개신교의 생각이 있는 역사 교회사적 지식이 있는 분들은 로만 캐톨릭이라는 그 표현 자체를 싫어했죠. 처치 로움 그래서 그냥 로마 교회일 뿐이지 그 로만 캐톨릭이라는 말 자체가 이미 틀린 거예요. 로마이라는 것은 하나의 지역명이요. 캐톨릭은 우주적 개념인데 두 개념이 같이 붙어 있는 게 논리적 상충이죠. 이미 벌써. 그러나 로마에 있는 교회가 전 교회의 머리다라는 의미에서 롬은 갖다 붙이고 그리고 자기네만이 보편교회의 유일한 조직이요 그걸 떠나는 교회들은 다 분파다라는 입장을 강조하게 스스로 Catholic 이렇게 한 거죠. 로만 Catholic 하죠. 그러니까 이 보편교회가 어떤 것이냐라는 걸 이해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편교회를 이해해야 될 것이냐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교회론적 공부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이나 찬송가에 보게 되면 사도신경이 나와 있죠. 그렇죠. 거기 보면 영어도 같이 있나요? 영어는 같이 안 있나요? 왜 없지? 나는 있는데. 아, 이 영어 성경을 같이 한영성이 같이 있는 거라 그런가요? 여러분 사도신경을 쭉 다 외우시죠? 눈 뜨고도 외울 줄 아세요? 왜냐면 사도신경 신앙고백할 때는 다 눈을 일제히 감으셔서
아, 이분들은 도무지 눈뜨고는 기억을 못하시니까 눈을 꼭 감고 그렇게 막 외우시는구나. 근데 왜 눈 감아요? 사도신경 할 때? 뭐, 아니, 특별히 감지 말할 이유도 없고, 감아야 할 이유도 꼭 있는 건 아니에요. 기도는 되게 이제 감는 게 관례인데, 신앙 고백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를 향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드리면 동시에 우리끼리 서로 확인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 옆에 있는 친구가 신앙, 사도신경, 안 하네? 믿음이 달라. 이렇게 이게 확인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 믿음으로, 저 교회론에, 한 믿음으로 예배 중에 왜 신앙 고백하는가? 신앙 고백 요소는 여러 가지가 사도신경 뿐 아니라 니케아 신조라든가 또는 십계명을 우리의 신앙 고백 대신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신앙 고백적 요소에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이렇게 뽑을 수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은 이제 사도신경을 그냥 그거 아니면 아닌 것처럼 우리는 쓰고 있죠. 한국교회에서는. 근데 그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기도문이 아니니까 눈을 꼭 질근 감고 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렇지만 그렇다고 두리두리 보는 것도 좀 이상하긴 하죠. 근데 저는 눈 뜨고 두리두리 봐요. 이렇게 잘 하시나. 그런데 앞에서 이렇게 짐나는 목사님 눈 뜨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 안 하시는 분이 몇 분 있나 이렇게 보시고 할 수도 있죠. 사도신경을 내용을 쭉 하다 보면 맨 마지막에 성령을 믿사오며 그 다음 어떻게 되죠? 거룩한 공회와 그 다음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렇게 나오죠? 그게 뭐냐면 크레도, 라틴어 크레도, I believe. I believe in the Holy Ghost, 성령을 믿사오며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거룩한 공회와 그때 The Catholic Church. I believe in the Holy Ghost, the Catholic Church, the Communion of Saints. 성도의 교통. 그 다음에 거룩한 교회 때 The Holy Catholic Church를 믿는다고 해요. 우리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사오며 그럴 때 말하니까 공교회의 개념이 도대체 뭔가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공교회랑은 공에 대립된 개념을 의식하는 거죠. 공, 그럼 뭐예요? 사? 공사. 이게 이제 하나의 대립 개념인데, 교회에서는 사교회란 말을 안 써요. 되게 어떻게 되면 지교회 그래요. 로컬 처치라는 게. 그에 대한 번역이에요. 그래서, Catholic, 이게 이제 universal이란 말의 고어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보편 교회가 있고, 로컬 처치가 있단 말이에요. 로컬. 이게 로컬 처치를 우리가 이제 지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공교회라고 번역을 했죠. 여태 말하는 I believe in the Holy Catholic Church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라는 거예요. 나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를 믿사오며 그 다음에 또 성도의 교통을 믿사오며 여기 여러분 예배 때마다 리사이트 하시는 그 고백 중에 Holy Catholic Church는 무엇이죠? 공교회는 뭘까요? 뜻도 모르시고 그냥 일대일은 모르시면 다 대답하실 텐데 이렇게 했으니까 답하기 곤란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성은 고룩한 교회는 제가 미국에서 이제 공부할 때 이제 미국인하고 얘기를 하다가 그 미국인이 뭐라고 하냐면 한 분이 왜 개신교에서 사도신경으로 하면서 왜 로마 캐톨릭을 믿는다고 자꾸 사도신경 때문에 하느냐 왜 캐톨릭 처치를 믿는다고 그러냐라고 질문을 했어요. 근데 그 질문은 뭐냐면 그분은 이 I believe in the Holy Catholic Church 할 때 항상 이거다 로마 캐톨릭으로 생각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아 큰 오해가 있구나.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공교회 그런 캐톨릭 처치라는 것은 로마 캐톨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교회론에 있어서의 무형교회요 유형교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무형교회이면서 역사상 드러나고 있는 보편 유형교회를 믿는다. 교회란 보편적으로 한 교회임을 믿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I believe in the 영어로 말해 죄송합니다만 the가 붙어요. 그냥 어가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하나의 교회라는 의미를 암시하고 있는 거죠. 오직 교회는 하나요. 그것이 지구상에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한 교회를 난 믿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같이 하고 있는 자들은 결국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의 지체여 한 교회임을 믿는다는 고백을 사도신경 안에 담고 있는 것이죠. 자, 교회는 유형교회, 무형교회와 유형교회가 있는데 그 무형교회, 즉 불가견교회는 가견교회와 공통된 특징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요. 그 특징은 둘 다 보편적이라는 것입니다. 둘 다 캐톨릭하다는 거예요. 둘 다 유니버설한 거예요. 둘 다 보편적이에요. 우주적 교회예요. 어떤 의미에서 우주적이란 말을 하는 것인가? 이제 그거 좀 이따 설명하겠어요. 그런데 차이점은 뭐냐면 무형교회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참신자들이에요. 택함을 입은 참신자들로서 역사상에 존재하며 존재했으며 존재하며 앞으로도 존재할 하나님의 참 백성의 전 무리를 그리를 다 무형교라요. 이걸 왜 무형이냐면 우리가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눈으로 하나님의 택함이란 역사상에 존재했으며 존재하며 존재할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우리가 눈으로 다 확인할지 못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바로 무형교회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유형교회는 어떠한가? 그럼 유형교회는 이와 같은 무형교회가 역사 속에 드러날 텐데 현존하고 현상이 나타날 텐데 역사적 현상으로 드러나는 이 유형교회는 무형교회와 어떤 차이점을 갖냐면 유형교회는 모든 유형교회 회원이 하나님의 참 백성이지만은 않다는 데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유형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참 백성과 신앙은 고백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말씀을 깨달아라 영혼 중심에서 주님을 주로 모시지 않고 있는 아직 구도자의 입장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외식과 위선인 자가 있고 속해 있었으나 나중에는 배도하고 떠날 자가 있는 것이요. 이렇게 섞여 있는 것이에요. 유형교회는. 그리고 무형교회는 속해 있지만 유형교회는 속해 있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아직 유형교회란 교회의 조직적인 체계가 있기 이전에 성경을 통한 복음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듣고 알아 성령의 은혜가 있어 하나님 앞에 구원의 복음에 나온 자들이 있는데 그 자들이 아직 그곳에 어떻게 교회가 유형적으로 세워지기 이전 단계라든가 또는 유형적 교회로부터 소외된 다른 지역에 있게 되는 사람 또는 유형교회가 몹시 타락하여 사탄의 회로 변질됨으로 인해서 유형교회부터 오히려 배척받아 쫓김을 당했으나 그 자들이 박해를 받은 자로 유형교회부터 밀려나왔는데 아직 교회 조직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경우 그럴 경우에 무형교회에 속해 있으나 유형교회 회원이 아닌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게 되어져요. 그러면 여러분 이 항에서 맨 밑에 줄에 보면 이 교회를 떠나서는 즉 교회 밖에서는 통상적으로 결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무슨 말이죠? 무슨 말이냐니까요.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러면 자확한 구원 받으려면 교회에 들어와야 한다. 이게 그 뜻이 되죠? 근데 중요한 부분은 통상적으로 이렇게 줄, 통상적으로 줄, 이렇게 통상적으로.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는, 통상적으로는 어때요? 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받고 성경의 이해가 정확하며 균형 있고 올바른가 하는 것에 대한 가르침을 교회를 통해 받음으로 인해서 교회가 나에게 복음이 무엇인가를 강변하며 가르치며 훈계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복음을 믿지 않게 되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일반적인 통상적인 사람들의 고백이 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통상적인 방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 택한 자를 구원해 내어 그러하여금 복음을 알게 함에 있어서 통상적으로 무엇을 순환으로 삼아요? 이 땅에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 일을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통하여 일하심으로 인해서 그자가 교회의 조직의 회원이 되게 하심으로 신앙을 견고히 하며 구원에 안정하도록 안정성이 있어지도록 가르치고 지도해 가시고 보호하시는데 그런데 아주 통상적이 아닌 예외적으로는 특수한 경우에 있어서는 일반적이진 않지만 그런 경우에는 교회에 속하지 않았어도 교회 회원권이 없는 상태에서도 구원을 받는 자들이 있을 수는 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성경을 전하고 그 다음에 교회의 조직을 이루기 위한 세월들을 오자마자 교회를 세울 수가 없었죠.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오셔서 첫 번째 하신 일들은 뭐겠어요? 문서 선교란 말이에요. 결국은 성경을 보급시키는 거였죠. 근데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선교사 이전에 성경이 미리 들어와 그걸 읽고 복음을 깨달아 선교사를 보내주실 기도한 그런 선교적 역사가 무형적으로 이미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그분들은 어떻게 됐겠어요? 교회 조직 이전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곧 무엇과 다음에 공부하게 될 세례 문제와 맞물리는데 세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가라고 할 때 그렇지 않다라는 답이 나오는 거예요. 즉 구원의 결정은 주께서 말씀으로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그 내면의 복음을 고백하게 하는 이러한 내면의 영적 역사 그런 믿음을 매개로 삼아 주께서 주신 그리스도의 공로에 우리가 접붙임 받아 구원을 받는 것이라. 여기에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 신앙 고백을 가능케 하신 성령께 하신 일이 있지만 유형교회에 주신 그리스도께서 정규례로 세우신 꼭 세례를 또는 성찬을 받고 받아 먹어야만 구원의 조건으로 되어지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에 일을 하신 게 아니라 말이죠. 이거는 은혜의 수단이라. 은혜의 수단이요. 구원받은 자가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서 주께로부터 받은 이미 받은 십자가 공로와 그의 부활하심에 내가 접붙임 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 있음을 다시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성례 시행을 통해서 은혜의 체험을 받게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은혜의 수단인 것이에요. 이 수단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유형교회 회원으로 되어져서 유형교회 회원됨에 대한 제1특권은 결국 예배요, 그 다음에 성례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 예배와 성례 참여를 통한 유형교회 회원권이 비록 나에게는 제약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러더라도 말씀을 통하여 신앙 고백을 하고 나아가게 되시면 교회 회원이 아니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만이지 이 썩어질 교회에 내가 나가서 뭐하러 속까지 다 썩겠느냐라고 말하므로 교회 출석을 스스로 금하고 홀로 무교회주의자로 남으면 그러면 어떠한가라는 이제 문제가 나오는 거죠. 어차피 나는 무형교회 회원이요 유형교회는 썩어진 교회의 모습이 있으므로 그 속에 들어가 내가 저들과 같이 진흙탕에 뒹굴 이유가 없다. 그래서 스스로 교회의 유형교회로부터 이탈하여 스스로 무형교회 회원으로서 자족하고 남는 것은 신앙의 도리상 어떠한가라는 문제가 나와요. 어떨까요? 몇 번이고 저도 그러려고 생각했었죠. 그러나 도무지 자신이 없어서 그래서 아직은 붙어있지만 어쨌든 내가 말씀에 대한 나의 확고한 신념과 내 스스로 내 영혼을 살릴 수 있다는 신학적 지식과 경건의 훈련만 되지만 나는 언제든 떠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혹 있어요. 혹 있고 그리하여 끼리끼리 동아리 져서 몇몇이 모여 우린 교회라 어떤 유형교회의 형태가 아닌 독립된 하나의 신자들의 구성 조직체로서 남겠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유형교회에 속했다라는 것은 기존의 유형교회의 조직을 통해서 그 교회가 건전한 교회인가 아니면 교회인가 아닌가를 판단받게 되어지는데 새로운 교단과 교파가 생성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교단이나 교파가 생성되어져서 그것이 과연 교회임을 판단받는 데는 이미 기존에 조직되어 온 교회와 동시에 성경적 가르침에 따라서 확인되는 검증의 절차가 필요해요. 종교개혁 때의 종교개혁이 나타나서 오늘처럼 천주교와 그 다음에 동방교회는 그 이전에 11세기에 나눠졌으니까 그 이전 얘기죠. 더 뿌리 좀 8세기까지 올라갑니다만 그러는 이제 서방교회 안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으니까 그때 종교개혁과 서방교회의 천주교와 이 나눔은 이 분리는 본래부터 의도한 것이 아니었어요. 개신교가 본래부터 의도한 것이 아니고 내어 쫓겨나서 할 수 없이 나눠진 것이었죠. 그 카제탄이라는 그 당시 최고봉의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천주교의 신학자 카제탄이라는 사람은 신학적 지성이 뭐 대단한 분이어서 종교개혁 이후의 종교개혁 신학자들도 카제탄의 글을 읽고 공부해야 됐을 만큼 탁월한 신학자가 로마 캐톨릭 교회 안에서 있었고 우리 쪽에서 이제 켈빈이나 루터가 이제 앞에 나섰죠. 그리고 이제 사돌렛이라는 사람과 이제 칼빈과의 또 이제 그 서로 언쟁, 디스커션이 있었어요. 그럴 때 이제 도대체 너희가 믿는 바가 뭐냐? 왜 교회 전통을 거슬려 너희는 교회를 새로 세우려 하느냐? 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교회 전통을 거슬린 것이 아니요 교회의 바른 전통을 따르는 것이고 우리가 말하는 바른 전통이란 것은 교회사적 전통 안에 성경적 지지를 받는 전통을 의미하는 것이요 결국 우리는 교회를 성경적 복음적 기초 위에 세우기를 원하는 것이다. 이 문제를 놓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강론으로 들어가서 얘기를 해보자. 너희가 말하는 구원이란 도대체 무엇이냐? 우리가 말하는 구원이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만 구원만을 의미하는 것이요 우리의 순정과 행위와 복종은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전적인 은혜를 의미한다. 이쪽에서 말하면 너희가 말하는 전적인 은혜라는 것이 결국 순종을 배제시키면 순종을 배제한 믿음이란 것이 하나의 입술의 그 허상적인 중심이 없는 껍데기 믿음으로 불과한 것을 너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느냐? 결국은 우리가 말하는 바는 이 천주교 쪽 얘기죠. 우리가 좀 믿음이란 항상 행위를 통해서만 검증되어야므로 행위를 통해서 나타나는 믿음이어야 참 믿음이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조건과 구원에 대한 고백과 행위는 불가분의 것이다. 이쪽에서 얘기는 너희처럼 그렇게 말하면 행위를 항상 믿음의 요소에 결부시키면 결국 뭐가 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는다고 말하면서도 항상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얼만큼 성화된 행위의 순종을 보이는가가 구원에 대한 확증의 요소로 계속 다가오는 것이 거꾸로 역전되어서 십자가 공로에 자기 공로가 얹혀지는 이런 모순성이 항상 드러나는 걸 피할 수가 없다. 시작처럼 그렇게 구성은 안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이쪽에서 말하면, 그럼 너희는 말하면 입술로만 믿는다 믿는다 말하면서 결국은 행위 속에는 믿음을 부정해버리는 실천적 무신론자가 나올 것이 아니냐. 이쪽에서 말하면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한다고 말하는 그 믿음의 참 믿음은 그 열매로 보아 알 수 있다고 말하는 행위를 열매의 관계로 놓고 하나의 믿음의 참 믿음에 대한 결과적 증거로 놓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위험성이 없다. 오히려 너희들이 말한 대로 하면은 율법주의가 된다. 그러니까 보라, 너희 가운데 구원에 대한 위로를 받고 십자가 공로에 대한 위로를 받고 확증한 위로를 받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나 루터도 항상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피 흘려 내가 고행을 하고 했지만 내 마음속에는 참 자유와 신앙의 기쁨이 없었다. 당신은 있네. 이러고 말하면서 결국은 성자의 유골과 마리아의 공로에 계속 자신의 연약성을 의지해 나가는 것은 결국 우리를 종속적이어 십자가의 구원을 위한 참 자유를 우리에게 보장 못해준 것이다. 이렇게 설론이 오고 있어요. 그럴 때 이들 간의 디베이트 안에는요, 전통을 무시한 게 아니고, 천주교는 전통을 붙잡고 있고 우리는 성경만 붙잡은 게 아니고, 이들은 전통과 우리도 전통 안에서, 즉 16세기 1517년 루터의 종교개혁 이전 그 역사, 1500년간의 교회사적 전통 속에서 과연 우리 어느 전통이 성경적 더 분명하게 한 것인가? 우린 이 전통을 따른다. 너희는 왜 그 전통을 따르냐? 이렇게 전통 간의 이해 차이였고, 그리고 그 당시 16세기 현상 안에서의 문제점을 토론하는 가운데서의 반성경의 요소를 지적하고 있었던 거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전통이 성경을 제약할 수 없고 성경의 전통을 판단하는 것이요. 교회가 성경을 제약할 수 없고 성경이 교회가 교회인가를 판단해 주는 요소라. 모든 인식과 판단의 최우월에는 성경이 있다. 성경을 통해서 교회의 오류를 수정하는 것이요. 성경을 통해서 전통의 오류를 수정해 나가지 못하면 우리는 전통과 교회 안에 갇혀서 이 두 개를 성경 위에 놓으니 바로 우상숭배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쪽에서 뭐라 하면 너희는 성경을 누가 읽고 바른 성경인가를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가 바른 성경인가를 가르치는 것이지 성경의 해석권을 누가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가 가르치는 성경을 읽어야지. 너는 왜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성경을 안 읽고 네 멋대로 성경이 있는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루터가 뭐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도 교회가 가르치는 성경을 읽는다. 그러나 교회가 성경을 바로 가르치는가 안 가르치는가는 성경 스스로 성경의 바른 해석을 말해주고 있음을 간과한 것이다. 교회가 성경의 바른 해석을 가르친다는 것은 교회를 하나의 매개로 삼아 성경이 말씀한다는 것이지 교회가 잘못된 성경 해석을 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교회에 종속된다는 것은 아니라. 이건 전혀 다른 개념이라.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성경의 바른 해석은 성경 스스로 열어주는 성경 간의 상관관계 때문에 그렇다. 이게 그 유명한 성경 유비라는 단어예요. Analogia Scriptura라는 말인데 성경 유비라는 말이에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한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한다. 근데 너희는 스스로 성경을 성경에 해석하는 원리에 충돌되는 것조차도 하나의 신비적 영적 해석이라는 이름으로 갖다 붙여 잘못된 교리를 계속 뽑아낸 것들이 많다. 그런 것들 때문에 교회 기반이 무너진다. 예컨대 구원론도 그렇고 교회론도 그렇다. 이렇게 이제 얘기 나오다니까 결국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갈라서게 된 게 뭐냐면 너희는 그러면 교황을 모든 교회의 유형적 교회의 머리로 인정하겠느냐. 예. 루터가 말해. 나는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으로 믿지 않는다.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요. 우리 유형적 교회의 소위 교권이라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이 머리 되시고 이 교권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원리를 주신 성경에 대해서 통제받는 것이고 교권을 진 자들도 그렇지 못한 자들과 똑같이 그리스도의 몸에 불과하다. 그 만인 제사장론이 나오는 거예요. 만인 제사장론. 그러므로 모든 자가 그리스도의 몸에 불과하며 각각 맡은 바 직분과 기능의 차이가 있을 뿐 이 중에 누가 몸을 구성한 유형교의 머리요 다른 사람 몸이라는 식의 그런 하이라키 그냥 계급적 그 수직적 차이가 있을 수 없다라고 교황제도를 부정해버렸어요. 그게 거기서 와악 해버리면 마지막 결판이 팍 난 거예요. 쪼개져 나간 거예요. 쪼개져 나가면서 그렇다면 너는 또 다른 교회를 세우는 것이므로 우리 교회의 2000년 교회에 함께 있을 수 없다라고 해서 파문을 시켜버리니 파문을 시켜서 결국은 쫓겨나오게 됐죠. 쫓겨나온 루터, 그 위에 종교개혁자들, 켈빈이나 버미글리나 쯔빙글리나 이런 사람들이 불린 것 같은 사람이 모였죠. 다 모여서 우리 어떡할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며 사도적 교훈에 기초한 복음적 원리에 따라 교회를 다시 세워나가기 시작한 거죠. 유형교회가 하나의 또 다른 형태의 교회가 등장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러면 로마 이제 이 교회나 또는 개신교 안에 여러 교회가 많은데 이런 것은 다 몸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개의 유형교회가 있는 것인가? 라는 문제가 생겨요. 여러 개의 유형교회가 있는 것이 했을 때 그 부분의 질문은 이제 매우 까다로운 형태로 다가오게 되는데 유형교회는 여러 개가 있을 수 없다 아니에요. 왜 그렇죠? 머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형교회가 하나일 뿐 아니라 유형교회도 하나일 수가 없다.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데 유형교회가 여러 개라면 머리는 하나인데 몸은 떨어진 채 여러 개가 있다는 얘기가 되지 않느냐. 그럴 수 없다. 그래서 유형교회는 비록 가장 작게는 남포교회 이런 것처럼 하나의 가장 작은 단위의 지교회가 있고 남포교회가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회 장로회라는 커다란 교파가 있고 그 교파는 또 다른 교파들 감리교나 성결교나 이런 교파들이 있겠죠. 이런 제교파들이 있는데 이런 교파들은 결국 드러나는 유형은 마치 남포교회가 옆에 있는 다른 충영교회 또는 뭐 소망교회, 영락교회 교단은 다르지만 교파로는 하나란 말이에요. 대한예수교 장로회에 속해 있거든요. 이 다 이렇지만 대한예수교 장로라는 장로회는 교파의 한 교파라고 하더라도 소망교회 당회와 남포교회 당회는 아무 상관이 없단 말이죠.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이 유형교회라는 하나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됨의 뜻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이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란 교회의 속성 큰 네 가지가 있어요. 이 네 가지는 우나, 상투스, 카톨리쿠스, 아포스톨리쿠스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우나란 것은 하나란 뜻이요. 상투스란 것은 거룩함이란 뜻이요. 그 다음에 또 뭐라겠죠? 카톨리쿠스는 보편성이란 뜻이요. 아포스톨리쿠스는 사도적 교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유형교회는 하나요, 보편적이며 거룩하며 사도적 교회다 라는 의미에서 하나의 교회를 뜻해요. 하나의 교회다 라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그리스도 머리가 하나요, 영이 하나요, 믿음이 하나요, 사랑 가운데 하나로 묶여져 한 소망을 바라보는 교회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하죠. 머리가 하나이므로 몸도 하나요. 따라서 한 믿음과 한 성령과 하나의 사랑으로 연합하여 한 가지 소망을 같은 동일한 소망을 바라보고 사는 그런 의미에서 이 일치성과 연합성을 가져요. 따라서 그리스도가 머리 된 것을 부인하거나 교회가 거룩함을 부인하거나 교회가 사도적임을 부인하거나 교회 보편성을 제약하거나 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고 한 사랑으로 연합하지 않고 하나의 동일한 소망을 묶고 있지 않으면 그러면 유형교회에 속하인 것처럼 교회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어도 교회로서의 성격을 잃어버려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다. 이것은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가 그 위에 세워지는 것임에 대한 바른 고백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으로 오셨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다는 것, 중보자가 되시기 위하여 그가 참 왕이며 참 제사장이며 참 선지자가 되신다는 것, 그리고 그가 다시 오심으로 이루어질 종말론적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 이런 기독론적 참 고백이 오직 이루어져요. 철저하게 이루어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묶어줘야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 고백이 성경적으로 확실한가? 그게 한 가지를 봐야 될 것이에요. 두 번째는 교회의 거룩성이에요. 거룩성을 잃어버리면 그 교회는 교회의 성격을 잃어버립니다. 자, 그러면 남포교회는 거룩한가? 대답은? 꿀맛. 자신이 없어요. 남포교회는 거룩합니까? 여러분은 남포교회 지체이시죠? 여러분은 거룩한가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거룩하지 않으면 남포교회가 어떻게 거룩하죠? 구원파를 비롯한 역사상에 등장했던 구원파 비슷한 유형의 여러 섹트들이 있었어요. 그 섹트들을 항상 일관되게 이해한 것이 있냐면 소위 눈에 보이는 지상교회들이 다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다 타락해서 그것까지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보라, 너희들 교회 안에 벌어있는 일을 보라. 그러면서 교회의 부패상들, 타락상을 수집해서 자료를 모으면 하늘에 닿을 만큼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일일이 우리 개개인이 범한 모든 범실들을 다 기록해봐요. 그러면 우리의 잘못도 하늘만큼 기록이 많을 것이거늘 우리가 다 모여 한 교회 안에 몇천 명이 와글와글하니 그 얼마나 그렇게 많겠어. 동시에 교회 일을 결정해 나가는 일 과정 하나에서도 얼마나 우리 인간적 실수가 많겠어요. 따라서 그것들을 다 기록하고 남으면 교회가 과연 거룩한가를 말할 수 없을 만큼 더럽고 부패한 치부가 교회 안에 가득해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남포교회는 안 그렇다고 말하십니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지상교회는 다 오염되어 있고 부패해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보라, 너희들이 보고 있는 주변에 있는 교회를 봐라, 하나같이 다 굴절되어 있고 더럽혀져 있다 라고 말하는 데까지는 That's fine. Okay. 그렇다. 인정하겠다. 그런데 그 다음 얘기가 뭐냐면 그러므로 그 교회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타락하여 부패한 교회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구원은 오직 참교회인 우리 안에 있다. 그 얘기는 뒤집어 말하면 뭐죠? 우리 교회는 뭐죠? 거룩과 성결이 충만하다. 이 얘기가 되죠. 그럴 때 바로 이단의 가면이 벗겨지는 거예요. 아주 잘못된 교회가 아니에요. 그들이라고 해서 우리만큼 없겠어요? 그들이 뭐 얼마나 고상성화됐다고 우리보다 덜 해도 자신들이야말로 거룩한 지상에 참결할 만큼 특별히 거룩하겠어요? 일시적으로 하루 그럴지 모르고 아니 한 달 그럴지 모르고 1년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2년, 3년, 10년, 30년 두고 보면 타락상이 다 드러나죠. 사람은 절대가 없고 사람은 완전히 없습니다.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만 오랜 시간을 두며 그 사람이 일반적으로 대체적으로 신실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대체성이 문제인 것이지 완전성과 절대성이라는 건 어느 교회도 없습니다. 스스로 온전하다 하는 자는 이미 망한 자인 것이에요. 스스로 우리 교회만이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교회는 망한 것입니다. 남포교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이 교회만이다라는 순간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상대적 허물을 못 보고 동시에 상대적 허물을 못 본다는 것은 스스로 자성의 기회와 능력을 스스로 잃어가고 있다는 아주 무서운 불감증과 영적 감각 아주 어려운 상황. 이스라엘이 거기에 들어간 것이죠. 목이 곧고 이마가 돌같이 단단하다. 라는 주의 말씀의 뜻은 아무리 외쳐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주께서 오래 답답한 말을 하시냐면 이스라엘아 어쩌자고 네가 죽으려고 하느냐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네가 왜 죽으려고 하느냐 하나님 막 땅을 치고 탄식하시는 거예요. 왜 망하려고 하느냐 이게 뭐예요. 아무리 외쳐도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 보실 때 망할 교회인데 스스로는 옳다 생각하니까 그런 현상이들이에요. 그러면 뭐냐면 중요한 건 거룩성이라는 건 유형교회의 거룩성이라는 건 바로 어디에 있냐면 우리 하나하나의 개인적 도덕적 무흠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냐면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보세요. 1장 1절부터 3절까지 1장 1절 3절까지 같이 읽어요. 시작. 2절을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교회 곧 교회 곧 교회는 뭐죠? 하나님의 교회는 곧 무엇이죠? 설명되어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곧 거룩한 자들. 그런데 그 앞에 한 조건이 붙어 있죠.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 그 아까 말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를 삼는 말의 뜻이 뭔지 설명했죠. 그 기독론적 참된 고백을 기초로 하여 사도성, 사도적 교훈, 사도적 교훈, 사도행전 2장을 보세요. 사도행전 2장 2장 41절 42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 다음에 42절 같이 읽어요.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서로 교제하며 성도의 교통, 다음 주에 공부할 거 교회론의 핵심 내용적 요소고 사도의 가르침 받아, 이게 사도성이에요. 이 사도성 안에는 무엇이 담겨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심에 대한 바른 교훈이 있죠. 이 사도의 가르침 안에 무엇이 있어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깨우쳐지는 성령 안에 하나됨이 있고 사도의 가르침 안에 믿음, 소망, 사랑 안에 하나됨이 있죠. 예배소서 4장을 가게 되면 에베소서 4장 4절과 5절 6절 같이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4절에 보면 몸이 하나이요 머리가 하나이므로 성령이 하나이요 성령 그 다음에 한 소망 안에 부르심을 얻다. 소망도 하나이고 5절에 주님도 하나일 뿐더러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라.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단일성과 동시의 거룩성이 바로 이 단일성이 기초하여 나타나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따라서 구원파나 누군가가 타락한 교회요, 그래서 그들이 그런 포스터 보면은 기성교회에는 건물은 큰데 그 안에 앉은 건 전부 해골들만 그려놨어요. 여기서 설교한 사람도 해골만 그려놓고 앉아 드는 사람도 해골만 그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 교회는 옆에 그려놓고 뭐예요? 살이 피둥피둥 찐 사람들을 쭉 그려놨어요. 여긴 참 생명이 있고 이쪽은 뭐예요? 에스겔 마른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들만 모여있는 교회. 이게 기성교회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의 분리는 그들이 이미 타락하고 잘못된 교회관을 벗어난 있음을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유형교회 안에는요 부패성을 피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가리켜서 거룩하다 말해요. 쌍투스 거룩하다라고 말해요. 왜 그러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는 몸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거룩함이 있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자가 성화의 과정 속에 있을 때 온전치 못하죠. 죄인임과 동시에 구원받은 자라 말해요. 여전히 죄인이면서 구원받은 자라는 것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거룩하다 부르시는 것은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다 보는 것인 것처럼 교회 또한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보편교회 한 가지 설명하고 차 한잔 마시겠어요? 골로새서 3장을 가봤어요. 골로새서 3장. 이 보편교회라는 의미는 골로새서 3장 11절 11절 같이 볼까요?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당과 모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명히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마녀시여 마녀 안에 계시니라. 이런 의미에서 보편성이에요. 즉 헬라인이건 유대인이건 구약이 유대인이건 또는 이방인이건 할례 받은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누구든지 야만인이건 그렇지 못한 누구든지 종이건 자유인이건 여자건 남자이건 아무 상관없이 어떤 것도 신자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부르심을 받는 데 있어서 이 지상의 어떤 조건이 육적 조건이 신자됨을 결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편성이에요. 그것이 보편성이지 천주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교황을 머리로 하면서 있는 조직 안에 들어올 때 그 조직이 어느 나라에나 다 있다라는 의미에서 이 그 교황 중심의 조직체의 그 범세계적인 의미에서의 보편성 개념이 아닌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믿음이 하나라는 것은 교회의 단일성을 설명할 동시에 뭘 설명할까요? 보편성도 설명해 주죠. 한 믿음으로 같이 있으니까 이 믿음은 한 단일한 믿음을 어느 육지상의 육적 조건으로도 제한할 수 없다라는 의미에서의 보편성이 있는 것이에요. 이 보편성은 이 지상에 태어난 사람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 그런 의미에서 보편성은 아닌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어떤 계급이나 계층이나 지역이나 남녀 성별이나 돈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나 주인이나 종이나 상관없이 모든 계층을 망라는 의미에서의 보편성을 지닌다는 것이죠. 차 한잔 하시고요 다시 모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을 펴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교회론을 얘기하면서 이 본문을 생략하고 갈 수가 없죠. 자, 그럼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교독을 하죠. 예수께서 가이사랴 교독합시다. 교독합시다. 마이크가 분명히 잘 안 들리는 것 같아. 리모델링 이후에 음향이 더 나빠졌어요. 그죠?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이 본문 말씀이 소위 그 천주교에서 로마교에서 교황의 수위권 교황의 수위권의 타월적 우월적 권위죠. 수위권을 주장하는 중요한 텍스트입니다. 왜 그런가? 전설에 의하면 그 로마의 대주교는 누구였지? 제 첫 번째 로마의 대주교 누구였다고 생각하냐면 베드로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설에 가면 로마의 첫 번째 대주교가 베드로였다. 이거 왜 전설이란 말을 붙이냐? 교회사가 대주교가 누군지도 모르냐? 역사 기록이 이렇게 없냐?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베드로 사도께서 순교할 당시는 교회가 조직화돼서 이렇게 대주교 이렇게 형성화되기 이전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예요? 그냥 입으로 전언되거나 스스로 전도하면서 여기는 내가 맞겠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얘기가 됐다라는 식이 얘기가 되는 거죠. 베드로 사도께서 전설에 의하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또한 분명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순교적 사실은 분명한 것 같은데 어쨌건 이제 베드로 사도께서 거꾸로 매달렸는지 그거는 분명치 않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께서 로마의 대주교였다라고 말하며 그렇다면 그 무슨 얘기냐? 여기 본문에 보면 베드로에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했지 않은가? 근데 재밌는 것은 베드로라는 말은 피트로스 이 헬라어 즉 그 그리스 말로 성기 신약성에서는 피트로스는 말인데 이 반석은 페트라란 말이에요. 피트로스와 페트라는 어원이 같은 단어예요. 하나는 자갈돌 하나는 좀 큰 돌. 그러니까 너는 베드로라. 그러니까 뭐예요? 베드로라고 이름을 붙여주시면서 바요나 시몬을 베드로라고 이름 붙여주면서 그 베드로라는 말이 갖고 있는 그 피트로스라는 말과 같은 어를 갖고 있는 말로 이 반석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셔서 말씀하니까 결국은 이 반석이라는 단어가 누구를 가리킨다? 베드로를 가리킨다라고 이게 동일시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과연 무엇이라고 먼저 그 앞절을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마어마한 고백을 했거든요. 이 고백은 역사상 처음으로 등장한 바른 신앙 고백이었어요. 아담 이후 아무도 하지 못했던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으니까. 예수님을 만난 그 사람 중에서 엘리야요 에레미야요 또 뭐 등등등 얘기했죠. 그러나 다 한 가지로 잘해봐야 뭐라고 말한 거예요. 선지자라고 말한 것이었어요. 이 선지자는 무엇을 못하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가 되실 수 없는 분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참 중보자이시다라는 의미에서의 그리스도예요. 당신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구원해 이르시고 거룩한 하나님과 교통이 가능하도록 만드실 분이십니다라는 의미에서의 그리스도세요.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십니다라는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아들됨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적 고백을 같이 담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고백은 어마어마한 것이었죠. 이 고백을 했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라는 말을 기초로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을 그 안에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떻게 그리스도로서 그리스도의 메시아적 사역을 이루실 것인지는 아직 베드로가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한 가지 아는 것은 당신이 바로 우리를 중보하실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이 고백 속에 그리스도께서 이제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신앙 고백으로 토대로 삼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를 세우는 기반이 베드로 한 사람인가? 그거예요. 이게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바로 그것인가? 저쪽에서는 그렇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볼 때도 그런가요? 그럼 빨리 옮겨가세요. 신앙인의 양심에 비추어? 그러다면 빨리 옮겨가시라고. 그렇지 않죠. 성경을 잘못 본 것이죠. 왜 그러냐면 주님께서 일단 사람들이 13절에 보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사람들이라고 물으신 다음에 15절에 가면 쭉 대답을 주신 다음에 뭐라고 했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너희는 누구를 가리키죠? 예수님 함께 있는 제자들이죠. 결국 질문의 대상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제자들 너희들은 나를 뭐라고 고백하는가 라고 묻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어떤 관계 설정이 이루어져요?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 사이의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 사이의 관계 설정의 원리가 무엇인가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주여라고 따라다니면 내가 너희를 제자로 부르고 있으면 너희가 나의 참 제자요 내가 너희의 주라면 그럼 너희들이 참 제자로서 나에게 대하여 고백할 바는 무엇이어야 되겠는가 그거예요. 그래서 바로 뭐냐면 교회는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의 고백 속에 있는 것인가 그걸 묻고 계신 거예요. 그 중에 누가 대표하여 대답을 해요? 베드로. 성질이 급하거든. 베드로가 나서서 고백을 한 거예요. 그 고백에 제자들, 소위 베드로라는 한 인격체, 한 단일 인격체, 그 사람에게 무슨 교회의 근거가 서겠어요? 베드로가 어떤 자예요? 죄인이라면 그 베드로에게 무슨 교회의 근거를 세우겠어요? 그것이 유형교회라 할지라도 무슨 그 안에서 하나요? 단일한 교회요? 거룩한 교회요? 사도적 교회요? 또 뭐 있었어요? 자꾸 잊어버려요. 아니 생각이 안 나. 보편적 교회. 그런 교회의 토대로서 머리가 되겠어요. 주님은 베드로는 즉 제자들에게 물으시게 그 너희는 도대체 사람들과 제자들이 구별되고 있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교회 속에서 내가 교회를 세울 때 교회는 나를 내가 뭐라고 말할 것인가? 세상은 예수님을 성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할지언정 교회는 뭐라고 말해야 교회인가? 그것을 물으신 거죠. 그 무슨 고백 속에 베드로가 대표하여 대답한 것이죠. 그 대표한 대답을 피트로스 이름을 주님께서 위트있게 네가 자갈돌 것 같다 라고 질문하시고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하셨어요. 그럼 이 반석은 도대체 뭘 가르친 것인가? 베드로의 고백과 연결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 반석에 대한 조그만 말로 베드로를 피트로스를 붙여주고 그 베드로의 고백과 맞물려 있으니까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은 맞물려 그 고백은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죠. 그러나 그 고백이 실체는 뭐겠어요? 교회를 세우는 반석으로서의 실체는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시죠. 그 실체 위에 세워나가는 제 주님의 주님 되심과 교회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신앙적 반응은 뭐예요? 베드로의 고백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록 고백을 하자면 우리 고백 자체가 힘이 있을까요? 우리 고백 자체가 능력이 있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 고백을 가능케 한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에요. 그 로마서 마태복음 7장이에요. 집을 짓는데 어디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또 한 집 어디에 세워요? 반석 위에 지은 집. 창수가 나면 어떻게 돼요? 반석의 집은 요동이 없으나 모래 지으면 무너진다. 그때 반석은 그 누구 의미예요?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집을 의미하는 것이라요. 그 반석은 그리스도라. 시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라고 말할 때 우리 구약 교회인 이스라엘 세우는 요새요 기초요 뿌리라 그래. 누구에게? 그리스도라 그 말해. 그래서 그리스도가 교회를 세우는 실체요 바로 뭐예요? 그 위에 신앙 고백으로 그 실체에 우리가 접붙임을 받는 것이요. 그 바른 신앙 고백 위에 결국 교회가 유형성을 갖고 세워지는 것이라. 모든 무형 교회도 마찬가지라 해요. 그러므로 그것을 뽑아내서 베드로라는 하나의 개인 인격체 위에 교회 조직이 세워진다고 말하는 것이 말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거룩하며 교회의 기초가 될 만한 베드로라면 어찌하여 그 뒷점에 넘어가보세요. 10장 넘어가세요. 21절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더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죄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가로되 예수를 붙잡고 뭐라고 말했죠?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시리라. 예수께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단아 무에게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대목을 어찌하여 보이지 않는가 하는 거지. 그 이 말도 그대로 적용하면 뭐가 돼요? 베드로는 뭐가 되죠? 사단의 회를 세우는 것이라 해요. 말이 안 되네요. 성경 해석의 무모성이 드러나고 있죠. 그래서 잘못된 교회론에 넘어가지 마시고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을 주의 보죠. 그래서 2000년 교회 역사 속에 오랜 500년 걸려 지은 성당의 위용과 그 속은 텅 비어있지만 그리고 이제 로마 사제, 교황을 중심으로 하는. 그리고요, 이 사제들도, 저기, 교회가 아니고, 오직 베드로가 권한을 위임하여 세운 주교, 비숍들만 교회예요. 이게 교회예요.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기 때문에, 교회란, 그러면 그들이 교회예요. 베드로가 교회고, 베드로가 그 권한을 위임시켜 세워준 이 비숍들까지만 교회로 봐요. 한 사람의 추기경은 바로 교회예요. 그 사람, 그 상품 자체 아무 그를 따르는 애가 없어도 그분이 교회예요. 근데 그 추기경들이 혼자 사역을 다 못하니까 이렇게 소품을 줘 신부들을 다 세워요. 신부들은 그 자체 홀로는 교회가 아니에요. 비숍을 업고 교회가 되는 거예요. 주교를 업고 교회가 되어져요. 그러면 그 밑에 붙어있는 일반 성도들은 교회가 아니에요. 뭐가냐면 그 비숍에게 붙어있음으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숍을 떠나버리면, 그럼 주교를 떠나버리면 어떻게 돼요? 교회에서 끊어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숍과 붙은 것은 교회에 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이, 회원 가입이 뭐냐면 성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주는, 영세 주는 거예요. 영세 주고 항상 그 떡을 받아 먹는,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와 살을 받아 먹는 걸 통해서 계속 붙어 있게 되어지는 것이, 시민권을 그러면서 그 유형적으로 가져야만 교회에 붙어 있는 거로 이제 생각하죠. 그러면 그 나머지는 다 뭐냐면 그저 교회에 붙어 있는, 그래서 구월에 교회로 주는 은택을 받아 먹는 그런 주의 백성이지. 교회 자체는 아니에요. 우리의 교회로는 어떠냐면, 종교계의 교회로는 그 성경직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의 제자들이 바로 교회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그 머리요, 그 머리 외에 나머지는 다 동일한 지체로서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므로 교회가 되어진 거기 때문에, 누구든지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사도적 가르침 위에 서 있으면 다 교회의 지체로서 존재하는 그 체가 교회인 거지. 우리가 바로 교회인 거지. 그래서 거기서, 그래서 이 종교계의 개신교 안에서는 소위 목사니, 장로니, 집사니 하는 이 직분과 교회됨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교회됨이란 것은 예수를 믿는 모든 자가 교회된 몸이요, 이 직분은 오직 그 교회의 기능과 사역을 또 세우신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그 주께 세우신 직분이지, 그 기능을 감당하기 위한 직분인 게 불과한 것이지, 그 이상의 의미가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과 우리의 신분적 관계에 동일성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목사이지만 주 앞에서는 연약하고 어린애가 있을 수 있고, 일반 성도이지만 주 앞에서는 큰 자요, 높은 자가 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조직 안에서는 목사가 비록 가르치는 직능을 감당하고 그 책임 있게 훈련받고 그 권한을 위임받아서 그를 가르칠 자로 서 있고 그 사역을 감당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누구나 다 임의로 가르침으로 해서 교회의 영적 혼동과 혼잡성과 무질서가 없고 성경적 가르침이 바로 나타나도록 그를 안수하여 세워 주께서 직원으로 세우시지만,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면서 세우신 직원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세운 직분자이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 자가 그러한 직분적 기능을 위임받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요, 교회가 불러낸 자라 하여 그 자가 그리스도 앞에서 큰 자이지 않아요.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다 다르게 된다. 다 달라. 그래서 일반 성도로서 목사가 아니고 장로가 아니지만 집사가 아니지만 그러나 경건의 규모가 바다처럼 깊고 산처럼 높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 면모가 특별하여서, 그래서 좀 바위돌 같은 교인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분만 뵈면 예, 참 뭐 계속 여미고 죄 지은 게 자꾸 생각날 만한 부담을 주는 바위돌 같은 경건을 가진 분들이 계세요. 이것이 교회 안에 가급적이면 영적 규모와 직분의 중요성 때문에 일치되기를 바라요. 리더십이라는 게 뭐 중요하니까. 일체할 수 있도록 해서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를 보게 되면 목회 서신 속에 목사가 될 자와 장로가 될 자, 감독 될 자, 집사 될 자가 과연 어떤 자들이었는가를 낱낱이 주께서 훈계해 놓으셨어요. 그러나 그 교훈대로 되지 아니하는 것이 실제 유형교회 현상이에요. 왜 그래요? 말했지만 유형교회는 온전치를 않다니까요. 그 사람이 사람을 알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반드시 신앙 좋은 사람, 영적 규모가 큰 사람은 반드시 목사가 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주께서 정하진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주께서 보시는 여러 가지 측면과 관계에 따라 부르심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만일 모든 신앙 좋은 사람이 순서를 쭉 매겨서 순위를 매겨서 수능 보는 것처럼 점수를 잘라 몇 점까지는 목사, 몇 점까지는 장로 이렇게 잘랐다면 그럼 거기에 뭐가 될까요? 영적 위계 질서의 계급화가 생겨요. 그럼 이게 질서가 완전히 오도되어져서 로마 교회처럼 그들의 능력에 교회가 종속되어지는 영적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주님은 우리의 타락성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것이에요. 여러분의 눈에 보일 때 목사도 신앙 좋은 일반 성도를 딱 보면서 이렇게 그렇지 하나님의 교회의 원리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주께서 교회를 운영해 가신 원리는 말씀의 원리와 성령의 원리지 인간적 조직 자체나 직분 자체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제 교회 주인은 오직 누구시다?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신앙의 자유요, 신앙의 양심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주교의 교회라는 근본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근본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외형적 경건의 의식성, 리터지, 의식성과 의식주의, 뭐 치렁치렁 입고 나오고, 뭐 이렇게 뿌리고, 이렇게, 뭐 라틴어로 이렇게 뭐, 이렇게 얘기하죠? 상투스, 스피투스, 뭐 이렇게 뭐 얘기하자면. 그렇게 말하는 그런 그런 거. 1위는 그 다음에 꼭 그 연부를 외는 건지 기도를 외는 건지 중얼중얼 톤이 비슷하죠? 우리나라에서는 비슷해요, 서로. 이렇게 하시고. 이런 모든 그 교회의 조직들, 이런 것들. 또 신부에 대한 경외심이 있죠. 그런 것들 때문에 목사의 세속성과 신부의 비세속성, 탈속성은 좀 이렇게 비교가 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신부의 탈속성을 여러분들이 잘못 봐서 그렇죠.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노름하고 노는 모습 못 보셔 그런 것이죠. 왜냐하면 어둠과 빛의 차이처럼 그들의 생활 속에는 그게 커요. 군종을 가보면 금방 알아요. 군종 가보면 군종 목사와 군종 신부의 삶이 어둠과 낮의 차이처럼 어떻게 다른가를 이해할 수 있어요. 내가 신부님이 인격적 모독을 해 죄송해요. 그러나 모든 신부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모든 목사가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목사와 신부를 이분화시켜서 이건 이렇고 이렇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의 보는 눈, 그 기준점에 부적절성을 얘기하고자 말하는 것이. MBC TV에서 며칠 전에 뉴스에 목사님이 교회 팔았다고 해서 싸움하고 그런 게 나왔어요. 보셨어요? 유형교회의 연약성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교회에 구원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교회가 넘어가 보세요. 3안과 4안과 5안과 하게 되면 성경 몇 구절 볼 것들 뭐 다 생략하고 일단 넘어갑니다. 3, 4, 5항 보면 3항 이 보편적인 유형 교회에게 세상 끝날까지 이 세상에 성도를 모으는 일과 할 일 있네. 성도를 모으는 일과 모아놓은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는 교회 안에 직원을 두셨어요. 직원, 성직 그랬죠? 직분자를 세우셨어요. 교회의 항구직. 자, 보세요. 항존직이 있어요. 교회 안에 항존직. 항존직은 그것이 교회이기 위하여 반드시 있어야 될 주께서 세우신 직원들이 있어요. 그 항존직은 누굴까요? 장로와 집사예요. 목사는 장로 중에 가르친 장로로 한 분에 속해요. 그러면 장로와 집사가 항존직인데 그 항존직은 장로와 집사로서 안수받은 그 개인이 신앙이 있건 없건 그 교회를 떠나건 안 떠나건 평생 목사일 수밖에 없고 장로일 수밖에 없고 집사일 수밖에 없다는 의미에서의 항존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직분의 항존성이란 건 무엇이냐면 교회가 있는 한 그 직분은 항존적이다는 뜻에서 항존성이에요. 교회와 관련된 항존성이에요. 그래서 한번 목사면 죽을 때까지 목사다 그렇지 않아요. 목사의 부르심을 그만두고 포기하면 no longer pastor. 더 이상 목사가 아닌 거예요. 장로로서 부르심 받아 안수 받았지만 장로로서 한 교회로서의 장로의 부르심을 포기하고 그냥 직분을 포기하면 그럼 뭐예요? 더 이상 장로가 아닌 것이에요. 한번 안수받은 그 사람이 반드시 죽을 때까지 종신이다는 의미의 상존성은 아니에요. 그것에 대한 잘못된 견해가 얼마나 많은 교회 안의 오해와 부르심에 대한 그 책임의 그리고 권한 그것들의 사용에 있어서의 세속적 파행성과 세속적 불건전성과 죄를 낳는지 몰라요. 아닙니다. 전직 목사 이런 게 있나 모르겠어요. 잘 말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전직 장로 이렇게 낼 수 있지만 장로님도 전직이라고 할 수 있나요? 왜냐하면 목사는 이중적 의미가 있잖아요. 풀타임으로 부름을 받기 때문에 직업적인 세속적 관점에서 지속급적 성격이 있고 교회 안에서의 부르심받아 기능을 맡기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보게 되면 장로로서 부름받은 거라. 그런데 이게 장로 직분 외에 일반 직을 갖고 있는 장로님들과는 달리 목사는 이것이 세속적 관점은 그 자체가 직업이라 세금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맥락에서 이제 그런 이제 양면성이 있어요. 어느 교파는 교회 안에 교회로부터 사례를 받아 생활하는 목사직을 두지 않죠. 그런 교파도 봤어요. 제가 있을 때 그 플리마우스 브레던 처치인데 플리마우스 형제단 교회예요. 그 교회는 당회를 구성하는데 이제 장로님들을 한 10명 구성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그분들이 다 직업이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한 달씩 돌아가면서 설교해. 한 달씩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고. 우리나라의 그 소위 독립교회라서 소위 지식인들, 한한상 씨가, 한한상 교수님 하시는 교회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소위 그 풀타임 패스터들, 전업 목사의 파행성과 교권주의의 문제성 때문에 그 시기에 있는 교회 타락의 큰 중번적 원인으로 보고 교회 개혁은 목사 자신이 개혁되지 아니하면 되지 않는데 소위 전업으로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들이 도무지 자기 밥그릇을 내놓을 생각을 안 하니 그 직분 자체를 부정해버리고 새로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하자라는 입장이 되어졌죠.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뭐 그 정도 설교를 못하겠냐. 사실 가르치는 은사나 그 공부한 실력으로 보면 뭐 세상의 일반 목사 수준이 공부를 탁월하게 하신 많은 분들에 비해서 무슨 더 뛰어난 부분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더 뛰어나게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성경적 교회 원리에 비추면 그것이 과연 그런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제 그것이 아니다라고는 내가 말을 안 하겠어요. 그러시려면 그렇게 하시는 것인데 그러신데 근데 한 가지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저렇게 생활할 수 있나 생각했더니 일을 감당을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 돈도 좀 벌어야겠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도 좀 보고 신학도 좀 깊이 공부할 텐데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24시간 갖고 일주일을 살아도 허덕허덕 거리는데 양심적이며 성실한 노력을 하며 살아서 생업을 교회로부터 도움을 받아 살아도 이경인데 나도 좀 돈 좀 벌어야겠다고 나서면 내가 얼마나 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니까 이게 못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그럴 것 같으면 그냥 목회직을 그만둬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그 부담을 갖게 돼요. 이건 전 개인적 고백이에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찬성하지는 않아요. 그 성경의 원리는 어떤가 그랬더니 소위 사도들도 또 주께 제자를 보낼 때도 복음을 가르치고 전념하며 그것을 인해서 그것을 기초로 인해서 너희가 생업을 도움을 받을 것을 권이 없겠느냐라고 말씀하시므로 일반적 목회자에 대한 그 생활의 보조가 교회가 할 것임에 대한 성경의 원리로 받치적이 있죠. 그래서 2000년 교회 동안에 교회는 늘 그래왔고 그것이 성경적인 확신을 받아들였고 아무 갈등 없이 온 것이었어요. 그런데 언제마다 이런 갈등이 일어나냐면 교회가 타락할 때마다 나타나는 거예요. 항상 교회가 부패하면 부패의 그 원인과 책임이 사실 어디에 가장 가겠어요? 뻔한 이치거든요. 거기에 사실 중세 이후에 교권을 짓고 있는 자들이 다 누구냐 말이에요. 그 자들의 부패상에 종교계 이어난 거고 종교 이후에도 여전히 교회 안에 장로요 그다음에 또 그 가르치는 말씀을 맡은 자로 서 있는 목사에게 교회가 하나의 유형교의 조직체로서의 그 책임적 권한들이 어느 정도 위임이 되다 보니까 그 위임이 이제 적절하게 행사되는 수준을 넘어서서 부패한 모습이 되게 되면 그런 문제가 나타나죠. 그래서 그걸 방치해서 교회는 항상 어떤 게 있죠? 헌법이 있어요. 교회는 교회법이 있는 것이에요. 교회법에 따라 각각이 행할 고책 위임받은 안수하여 교회가 위임한 책임은 무엇이고 그 책임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에게 부여해준 권한은 무엇인가? 이것들을 명세해서 다 세밀하게 써놨어요. 그 세밀한 대로 잘 습득하고 이해하고 지켜나가면 그러면 교회 안에 많은 부작용들이 거둬져 나가요. 근데 중요한 건 뭐죠? 법은 법이요. 주목은 주목이라. 그래서 법 따로 교회 생활 따로 이렇게 되어지니까 교회 팔았다는 MBC 뉴스에 나온 그 교회도 취직하는 게 바로 뭐예요? 의사 정적수에 못 미치는 재직회를 열어서 그걸 또 정적수 못 미치니까 숫자를 임의로 장부를 고치고 죄에 죄를 더했죠. 그러고 나서 목사가 임의로 결정하여 그것도 결정한 권한에 대한 집행에 있어도 임의성이 있어서 자기가 스스로 자기 사복을 취하고 이런 등등의 예외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 모든 걸 방어할 수 있는 모든 교회의 헌법과 내규가 있는데 작동을 안 하는 것이죠. 작동 안 하고 있는 그런 전체 모습이 결국은 교회 그렇게 되어지니까 결국 무교회주의자라든가 성직 부르심에 대해서의 이해, 실천적 이해가 달리한 그러한 파행적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5분만 더 5분만. 바쁘시면 먼저 가시고요. 계시는 가시면 5분만 더. 요 사망 요까지 끝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성직과 성경과 성례를 제정해 주셨다. 중요한 것이에요. 교회는 말씀의 원리, 성경 외에는 다른 것을 대신할 수 없고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성경을 가르친 일과 세례중과 성찬을 나누는 성례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성직 직원을 주께서 허락하셨어요. 권사직은 어떠냐? 권사직은 성경적 직분은 아니고 교회적 직분입니다. 즉 교회가 교회의 성도들의 영적 유익을 위하여 교회가 규례를 세운 직원이에요. 그것은 권사입니다. 그러나 성경 주께서 교회를 세우시면서 세웠던 그런 의미에서의 항존적 직분은 장로와 그다음에 집사이죠. 서리 집사는 그것도 교회적 직분이에요. 그것도 한국 교회적 직분이고. 그러니까 권사와 서리 집사는 교회의 항존적 직분이 아닙니다. 임시적 직분이라고 그래요. 교회가 필요에 따라 세운 것이요. 교회가 더 이상 필요치 않다 그러면 그 직분은 해소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교회인 양 장로와 뭐죠? 집사는 있어야 할 것이라. 것이죠. 따라 그 약속을 따라서 그 자신의 임재하심과 또 성령을 말미암아 성도들이 효과적으로 모아지며 온전케 되도록 교회를 세우셨다. 사항. 이 보편적 유형 교회는 때로는 더 쉽게 볼 수도 있고 보기가 더 어렵기도 하다. 아, 유형 교회는 분명하게 드러나기도 하고 또 사라지기 없는 듯하기도 하구나. 누구를 생각하면 돼요? 엘리야. 엘리야 때 엘리야는 혼자 자기만 믿는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바알의 무릎 붙자는 몇 명? 7,000명이 있다. 이것이 유형 교회 안에 모습이 드러나지 않고 있는 거죠. 교회가 타락해서 부패해 버리니까 아합 왕이 이스라엘 왕이요 교회의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앉아있는 그 사람이 타락하니까 그 안에 더 이상 유형교회 모습이 가리워져서 하나님 교회가 저세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때 주께서 7,000명을 얘기하셨어요. 그렇게 드러나지요. 이 보편적 유형교회에 속하는 개교회들은 그 안에서 복음의 교리를 가르치고 받는 데에 따라 성례가 시행되고 공동예배를 순수하게 하고 안하고에 따라서 더 순수하기도 하고 덜 순수하게 되기도 하는 줄치세요. 그래서 유형교회가 다 타락할 수 있고 연약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모두가 다 옳다 말할 수 없는 것은 그 가운데의 보다 더 순수한 교회가 있고 보다 덜 순수한 교회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순복음 교회가 이단입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은 이걸로 대신하는 것이 좋아요. 아시겠어요? 순복음 교회가 이단입니까? 라고 말하면 사항을 외순신앙고백서 여러분 뭐라 점잖게 외순신앙고백서 제25장 4항을 보면 모든 유형교회 지상교회란 때로는 확실히 보이고 때로는 가리우기도 하는데 그 복음을 가르치는 정도에 따라서 순수함과 그 정도 차이가 있지요. 이만하면 됐습니까? 그 정도로 대답을 대신하세요. 아시겠어요? 더 이상 시비에 말리지 마시기 바라요. 오항, 지상에서는 아무리 순수한 교회들일지라도 혼잡함과 과오를 범한다. 근데 제 아무리 순수해도 이걸 피하기 어렵다. 그러면 살아있는 교회는 어떨까요? 보세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는 그런 순수한 교회일수록 영적으로 더 살아있겠죠? 그런 교회는 어떠한 자기 갱신의 노력이 있을까요? 자기 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 뭐죠? 혼잡함과 과오, 실족함과 실수를 자꾸 찾고 말씀에 올에 따라 그를 개혁해 나가는 모습을 지니게 되죠. 거기 영적 생동이 있죠. 그것이 바로 순수한, 더 순수한 교회예요. 더 참된 교회예요. 더 능력 있는 교회라고 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교회는 이만하면 됐다, 몇 점짜리로 정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항상 어떻게 해요? 점수가 오락가락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니까요. 우리 개개인의 성화 정도도 그런 거죠. 그러나 전반적으로 교회가 점수가 올라가야 되죠. 왜? 점점점 being reformed 된다. 점점점 개혁되어져 가며 더 상태가 좋아져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교회들은 극도로 타락하여 이것이 잘못되다면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라 사탄의 공회당이 되기도 한다. 계시록에 나온 말씀이죠. 사탄의 회라. 이 지금까지 된 교회가 지상에 있을까? 구약의 이스라엘 교회의 마지막 때 보면 교회가 현상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주께서 계시록에 말하고 있는 일곱 개의 모습 가운데서 주께서 말씀하신 책망, 회개를 경책하시고 촉구하셨던 교회의 모습에 연약성 모습들이 집결되어 있는 그런 타락한 모습일 수 있고, 나중에 배도의 때가 되면 교인이나 스스로 자칭했던 자들 가운데 3분의 1 이상이 배도의 길을 갈 것이라 분명히 말씀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하죠. 그렇지만 지상에는 언제나 그렇다고 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에게 예배드리는 교회가 있을 것이다. 한 가지만 얘기 드리면, 자, 그러면 우리 교회가 사탄의 배일까 아닐까, 이걸 어떻게 분별할까요? 교회가 연약하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연약하면 사탄의 배까지 가느냐,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의 문제는 여러분 개인에게로 내가 과연 구원받은 신자인가 아닌가, 나에게 위선과 외식성이 있다, 정직한 신자를 관찰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정말로 주님 사랑합니다 말하면서도 다를 참아 끝내지 못하고 그게 말을 막을 수밖에 없는 나의 그 부패성과 외식성을 보면서 다시 주님을 바라보다가 십자가만 이게 이제 신자잖아요. 그러면 이 교회는 어떠냐 하는 거죠. 교회는 마찬가지로. 근데 보세요, 여러분이 외식한 자요, 여러분이 아무리 번지르하게 신앙 고백하고 이 곤지찍고 분바르고 예배당에 오더라도 속은 시커먼 무덤이요, 시체가 썩고 있는 그런 것이다, 회칠한 무덤이다 라고 주께서 혹시 보시지 않을까 라고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지요. 여러분도 그래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평생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고백과 찬송을 마음속에 품고 늘 주 앞에서는 부족함을 느끼지만 평생 일관된 진실함으로 나가고 있다라는 것이 분명하면, 그러면 주님 보시는 아무리 연약해도 주께서 구원하신 백성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거짓 신자는 평생 못해요. 거짓 신자는 시간을 가면 드러납니다. 그게 아주 중요한, 사람의 사람됨을 아는 중요한 것은 결국 시간이에요. 하나님도 오래 참으시고 보십니다. 그 거짓 신자는 어느 때인가 자기의 마각을 드러내는 거지. 내가 믿는다고 말했지만, 나도 전엔 잘 믿었지만, 내가 얼마나 교회에서 헌신한 줄 알아. 그러나 나는 이제부터는 아니야. 어느 순간에 마각을 드러내지. 그리고 교회의 부패성과 연약성을 다 드러내면서 그걸 다 일일이 지적하면서 얼마나 기억력도 좋은지 몰라. 낱낱이 다 말하면서 그러므로 자기 불신앙의 이유를 다 찾아낸 거예요. 여지껏 신앙상을 뭐죠? 여지껏 자기가 교회를 주님을 믿었다고 말한 자기 모든 헌신이 다 뭐죠? 오늘의 나를 만들기 위한, 오늘의 나의 불신앙을 설명한 이유들이다. 돌아서요. 돌아서죠. 회개를 할 줄 모르죠. 완전히 떨어집니다. 거짓 신앙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주 앞에서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을 늘 감사하고 넘어지더라도 주님밖에 없어서 새벽에 나와서 울고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울고 연약해서 울고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만을 붙들고 그럴 줄 아는 사람은요 아무리 연약해도 주께서 구원한 백성입니다. 저는요 처음에 젊었을 때는 지금보다 더 젊었을 때 그 젊었다고 말할지 어리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때는요 열매 없는 자는 신앙인이 아니라는 주의 교훈에 따라서 열매를 찾고 아닌 사람은 저는 의심했어요. 아닐 것이야. 아니지. 그럴 수가 없어. 주의 말씀을 생각하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주의 은혜는 그보다 더 크신 것 같아요. 더 크셔서 때묻고 성격이 모나고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 성질을 저렇게 하나 못 고칠까?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남 조금 생각할지 모르고 어떻게 이기적일까? 라고 싶은 사람들조차도 그 사람이 울며 십자가 앞에 기도할 줄 아는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자라서 그 믿음이 자기에게 뭘 말하는지를 알아야 할 터인데 그거를 미처 깨닫지 못하고 가리워져 있어요. 성질은 왜 이렇게 불같은지 뭐만 말하면 의견만 다르면 막 화를 내. 아, 근데 가만 이거 다 알아듣는데 갑자기 분위기를 이렇게 나쁘게 만드는 거예요. 막 그런 사람들조차도 그리고 밥 먹을 때만 나타나는 사람조차도 평생 가죠. 그런 사람들조차도 그런 사람들 보면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전에는 저런 사람들이 종교적 형식에만 충실하고 성화는 되지 못해서 믿음의 열매 없는 사람으로 참 위태한 사람 이렇게 봤는데 사람마다 체질과 그릇이 다 달라서 어떤 이의 경우는 그렇기도 하고 어떤 이는 안 그렇기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 체질을 다 아시고 진토인지 아시는 주께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줄 아는 고백을 하게 되면 그리고 그걸 평생에 주 앞에서 시간을 계속해서 같이 갖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설교, 교회 3대 참 지표가 바른 설교의 말씀, 그 성례가 정당하게 시행되는 것, 교회법에 따라서 정당히 시행되어지고 성례가 정당히 시행되는 것이 무엇인가는 다음에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악한 자를, 죄 지은 자를 교회 성도의 거룩성을 해치지 않도록 있으면 불러다가 가르쳐 치리하고 순종치 않으면 교회에서 회원해서 끊어내고 이런 교회 치리, 이 교회 치리는 절대적 요소가 아니라 본질적 요소가 아니라 파생적 요소예요. 뭐예요?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그리고 성례를 정당 적절히 시행하는 결과로 어떻게 해요? 악한 자는 곤면이 들어가야겠죠. 이런 파생적인 이 일들이 교회가 지속적이며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면 그건 사탄의 교회가 아닙니다. 아무리 연약해도. 왜 그러냐면 사탄의 교회는 그것을 시간을 두고 오래도록 계속해서 그렇게 하지 못해요. 사탄은 거짓말하는 자이기 때문에 잠깐 해내도 이내 스스로 못 견뎌요. 흉내를 좀 냈다가 이내 힘들어서 벗어버린다고. 그게 마귀라고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많이 부패있고 연약하고 여러분이 남포교회 오기 전에 상당수의 사람들이 이전교회 출석하시면서 상처입고 돌아오신 분들이 많은 줄 알아요. 그러나 지상에 있는 교회들 연약성 때문에 있는 교회고 그 중에 상당한 교회는 주께서 아직도 구원론자를 부르시고 참으시고 그 가운데도 은혜의 역사를 체험케 하시면서 붙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한국에 아직은 임하고 계신 겁니다. 교회가 더 막가기 전에 교회가 더 막가기 전에 먼저 믿는 자들 가운데 상당한 기도와 눈물에 감사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 남은 것은 종말론에 들어가서 교황이 적그리스도인가 하는 문제인데 종말론 부분에 들어가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